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다음 수요일과 그 다음 수요일 두 주는 계시록 강해가 잠시 중단됩니다. 다음 수요일엔 제가 다른 곳에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수요일엔 우리 성탄절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두 주 쉬고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강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 이 서론격인 계시록을 보는 방법, 눈,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앞에 설명이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에 관한 비판, 또 계시록의 기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이런 설명이 좀 있을 것인데, 이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고 나야 그 다음에 각 절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계시록에서 초점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환란을 면하는 무슨 묘책으로 기대로 그 종말론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그 휴거에 대한 굉장한 그 기대와 호기심, 우리 1992년도 10월 교회의 휴거 이렇게 그때 한참 소란을 피웠던 그 문제들이 다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의한 그 잘못된 계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만 짚고 넘어갔는데 결국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문제는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이 초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 그 초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초점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고 따로 또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계시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서 모습이라는 말은 그 지위, 그 권세, 그 역할을 말합니다. 1장 12절부터는 한번 볼까요? 1장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메시아로서의 어미하신 모습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빛난 모습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두려운 심판자로 나오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것도 세세토록이에요. 그 나타나신 모습이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지위, 권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것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에 가면 5장 1절부터 보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일곱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 심판과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데 주도권을 갖는 분도 역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면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첫째가 충성된 증인이며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며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의 본을 보이셨다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요지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되심은 교회로 하여금 그 뒤를 쫓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교회에게 그 뒤를 쫓는 믿음의 전투와 믿음의 인내를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 계시록 강의하기 아마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뭐 내년부터는 죽는데요. 뭐 IMF는 문제가 아니래. 그때는 나만 굶었고 내년에는 다 같이 굶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자면 두 가지로 공격을 하죠. 하나는 힘으로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세상의 것, 반대로 세상의 것을 줘서 신앙생활 못하게 유혹하는 두 가지 공격을 해요. 어느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힘으로 미는 것과 세상 것을 줘서 유혹하는 건 어느 것이 어려운가요? 두 번째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공격하는 줄 모르거든요. 힘으로 공격받는 게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은 그 후자로 공격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짧기 위해서 제가 계시록을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으로 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의 증인이요, 부활 소망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에 이미 동참한 자가 되며 둘째 사망이 그를 해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로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역할의 초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 땅의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 땅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 하늘의 권세,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사단은 이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성공할 수 없다 이거죠. 왜요? 이 땅과 이 세상과 하늘과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세력이, 모든 것이 이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초점입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에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겠는가? 뭐 그 로마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는 이제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잡아가두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그 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네들의 믿음의 뿌리였던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은 예수를 대부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을 말하자면 이단시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매국노, 배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도 희망을 걸만한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아직 AD 100년이 안 됐을 때인데요, 언제쯤 가서게 풀리냐면 밀란 칙령 내리는 게 313년 아닙니까? 이러고도 2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야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쓴 가장 큰 초점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와 역할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를 이렇게 둘을 대등하게 이렇게 타협을 해서 갖기 쉽상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통치와 다른 것으로서 다스리시며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충돌하며, 예수님의 통치와 보상할 내용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된 것인데, 예수는 믿고 복이니 보상이니 형통이니 하는 건 세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 생각은 예수를 믿는 것이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상이 되고 형통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타협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금방 예수를 잘못 믿었나? 예수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이리로 오게 된단 말이죠. 여기가 초점이에요. 계시록의 초점은 이건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어느 시에가 아니고 너희가 믿은 그 예수가 진정 믿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너희를 만드신이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고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래 너희가 믿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결국 너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싸움이 이미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승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계시록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의 궁극적인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에 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 것과 다르며 세상이 우리가 믿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록에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아니라 힘을 가진 세력으로서 이 죄가 있으며, 그리고 이 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낙관적이고 감상적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여기다 하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영혼에 속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위, 존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의 모든 근거를 두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기독교, 십자가라는 단어는 써놓고서 실제적인 가치와 내용이 세상의 것하고 섞여 있으니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가 아이고 하고 나가 넘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사건을 내용으로 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너희 선생인 나를 죽였다. 하물며 제자인 너희일까 보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와야 하는 싸움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바로 이런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비로소 정신 번쩍나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을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말고 예수 믿어서 평생을 고달파야 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평생을 굶어야 할지 평생을 정말 고생만 하다 죽어야 할지 모르는 것을 각오하고 정말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래도 믿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말하자면 계시록이라고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복음적인 서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하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그럼 죽는 게 쉽고 까짓고 굶지 먹으면 배가 안 고파지나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를 알지 않고서 내가 대강 믿는다고 생각했었더라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계시록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한 우리 지금 현실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자기 신앙을 분명히 할 그런 가치가 있죠. 가치라 그런 복이 있죠. 복이. 그렇구나.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쉽게 믿었구나. 훨씬 더 진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정말 살아생전엔 고생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돌아가시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계속 믿을 건지 뭐 쉬운 말로 잠시 접어뒀다가 나중에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 같이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보고 종 쳐달라 그러세요. 5분 전에. 그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전부 무슨 권면으로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이 이김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우린 이긴다는 게 전투에 나가서 이겨서 적군을 이렇게 짓밟고 적군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그 승리와 우월함과 잘난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인데 이 이김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나중까지 견디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세상 세력과 세상의 질서가 승자같이 굴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저들을 물리적으로 저들을 굴복시켜서 우리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들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죽도록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승리자의 모습이 없다고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알아요? 난 예수 믿어. 난 걱정 없어. 그게 아니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아는데 어떡해요?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옳은 건데 어떻게 이걸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죽겠죠. 그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울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걸랑요. 시중에 나가면 어디 약 먹고 희죽희죽 굳는 것 같은 놈들이 와갖고 자기는 신앙 좋다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그건 어디서 나타난 왼수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현실은 암담해요.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버티는 것도. 근데 죽는다는 거는 그냥 버틸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버티는 거면 죽기 전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그래서 모든 부모는 다 마찬가지예요. 애가 좋은,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길 바라서,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서울대학만 가면요, 전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애가 서울대학 못 가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어요. 우린 꼭 그런 기분이에요. 죽기까지라는 거는 우리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빨리도 외우죠. 성미가 급해서 그래요. 성미가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건 기가 막힌 표현이란 말이에요. 순종을 했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순종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을. 특히 죽어버리면 그러면 순종이니 인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난 서울대학 들어가면 죽어도 좋아. 들어가 뭐해, 죽어버렸는데. 그 꿈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믿음으로 싸우면 그런 현실이 극복되는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언제 가야 해결이 되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우리 살아생전에 되면 물론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훨씬 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그럼 우리는 우리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 지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당뇨병 환자 죽는 거 봤어요? 네? 결국 말르고 말라서 죽는,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승리라니까요. 안 포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세상의 죄악을 다 물리치고 너 그거 다 할 때까지는 오지 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까지 모세, 아브라함, 뭐 엘리야 다 모여서 오늘도 당회하고 내일도 당회하고 어떡하면 좋을까. 저쪽이도 이번엔 미국에서 고부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응? 고와 부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부 간의 갈등은 해결, 이건 뭐 영원토록 문제를 해결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겐 어디까지만 책임이 지었다고요? 모든 짐을 어디까지만 지라? 죽을 때까지만 지라 말이에요. 빨리 죽는 거 복이죠. 빨리 죽는 거 복이에요. 오래 살게 두는 것은 실력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실력 있다고. 넌 실력 있다. 넌 더 살아서도 버티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넌 안 되겠다. 넌 빨리 와라. 넌 조퇴해라. 난 그래도 조퇴가 좋아.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계시록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여러분 훨씬 더 진지한 마음과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을 붙잡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한국교회가 믿는 건 사실 믿음으로는 아주 급수가 낮아요. 그죠? 보험만 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돼요. 그걸 다 무슨 뭐 어떻게 부정하고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면서 보면 실제로 이때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조금도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는 칼 들고 덤비는 강도 앞에 있거나 아니면 웃으면서 사기치는 뱀 앞에 있거나 그래요. 우린 뱀 앞에 있을 땐 몰라요. 여우 앞에 있을 땐 몰라요. 칼 든 강도 앞에 있을 때만 놀랬다 그래요. 한국교회는 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질서와 믿음의 내용들과 굉장히 타협이 되어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단어와 표현과 내용과 기대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되어버렸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내용과 정도와 분명해야 될 신자된 자신의 자리를 이 계시록만큼 분명하게 해주는 책이 없다는 걸 기대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만을 가지고도 벌써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 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그럼 뭐 한 건가? 그렇게 묻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 시간을 들여서 할 얘기입니다만 세 번째로 중요한 초점은 좀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 이 계시록은 묵시서면서 예언서면서 서신이라 그랬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을 보시면 21장부터 볼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2절 가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완성의 한 몫이 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냐?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 더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 마지막 말씀같이 이 서신서들을 읽고 이 서신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기를 구하고 있으며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증거한 내용들, 교회가 그 중요한 계시록에 초점을 가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그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되사 그의 몸으로 부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 신부라 칭함을 얻게 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거룩한 완성을 향한 표현이요 약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말초적이고 호기심에 따른 지엽적이고 파편에 불과한 것들을 찾다가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히 야기시키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신앙적인 전투, 이것을 여러분에게서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는 것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를 실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과 슬쩍 혼합하여 대부분 타협하고 살았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의 인내와 충성과 죽음을 각오한 신자 된 충성된 자리 지킴을 이제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기까지 충성하며 견디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